사무엘하 18장 31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왕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로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과 또한 우리의 실체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깊이 들여다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그 종교 하나를 선택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상당히 귀찮은 일입니다. 불교야 뭐 그렇게 귀찮은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뭐 초파일 되면은 그때가 절 찾으면은 될 것 같으니까 그리 귀찮을 것 같은데 뭐 기독교나 뭐 천주교 이러한 것은 매주마다 예배당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는 뭐 헌금이라 해가지고 내 호주문에서 나가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좀 번거로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떤 종교를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심심하니까 내가 종교 하나 믿어보자 뭐 이러한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대부분은 그러한 생각은 아닐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종교를 선택해서 신앙생활해 나가는 데에는 그 한 가지 사람이 놓치지 아니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종교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이 종교를 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종교가 나에게 아무런 혜택이나 유익도 제공을 해주지 아니하는데 뭐 때문에 그 종교를 택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를 믿는 사람은 내가 부처를 믿으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또 조상을 잘 섬기려고 한 사람은 내가 조상을 잘 섬겨야 후손에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할 거란 말입니다. 하다 못해서 마을에 어떤 오래된 고목나무가 있으면은 또 그 나무에 신이 깃들어 있다 그러면서 그 나무를 섬기는 것도 결국에는 그 나무에 깃든 신의 힘을 빌어서 어떤 유익, 어떤 혜택을 얻으려는 그러한 그 목적 이유가 종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그 생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려면은 종교가 어떤 주는 유익을 생각한다면은 그 세상에서 그 종교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줄 수 없는 그러니까 종교만이 줄 수 있는 그 혜택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근데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죠. 만약에 종교 말고 다른 수단과 다른 방법을 가지고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다면은 반드시 그 종교를 믿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인생살이 염려와 또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종교를 믿겠다. 그런다면은 굳이 그걸 위해서라면은 종교를 믿을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뭐 흔히 요즘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것이나 아니면 성격 교정이나 아니면 극기 훈련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또한 인생의 염려와 불안을 좀 수그려 들어가는, 없애가는 그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는 세상의 형통과 출세가 목적이라면은 일요일도 가게를 열어가지고 새가 부러지도록 뼈 빠지도록 일을 해야 되고 또 근금 전략하며 살아가야 되고 또 권세자 힘 있는 사람과 연주를 잘 잡으면은 또 될 거란 말입니다. 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착하게 살려면은 집에서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회개하면서 위인들의 삶을 본받으면서 도덕책을 읽으면서 욕심 비우고 연습을 쌓아가면 될 거란 얘기죠. 그럼에도 그런 목적들 때문에 세상이 잘 되고 내가 인생이 편해지고 뭐 이런 목적들 때문에 종교를 갖는다. 이러한 것은 종교의 고유 목적이 그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염려를 더 확실하게 제거해버리고 또 돈을 벌어도 왕창 손쉽게 떼돈을 벌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속에 감추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런 노력 없이 뼈 빠지게 일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가지고 뭔가 어떤 신의 힘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얻고 싶다는 이런 나쁜 습성에서 종교를 선택하는 것. 그런 게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빼놓지 않고 포함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즉 내세에 관한 것이라는 얘기죠. 또한 내세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인간은 죽음으로 그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실 인간이 죽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난다 이래버리면은 종교의 의미와 가치는 분명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도 종교의 기능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내세가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 종교를 믿으라면 믿으라. 그러면 너희의 내세, 천국이 보장된다. 이게 종교가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 존재할지도 모를 그런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또 종교를 하는 선택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건 역시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을 위해서 신앙을 갖는 거. 결국 내 유익이죠. 그걸 위해 종교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종교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유익을 누리든 아니면 죽어 좋은 곳으로 가든지 가기를 원하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종교 하나를 선택하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의 종교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종교를 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기분 나쁜 말,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선택한 종교가 내가 원하는 걸 전혀 주지 아니한다. 그 말만큼 기분 나쁜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열심히 믿어보세요.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분명히 종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늘날 기독교가 종교로 전락됐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원하고 구하는 걸 들어주는 그런 분으로 자꾸 말한다는 거. 그게 바로 기독교가 종교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또 사람의 혜택을 주기에 하나님 존재한다는 거. 그게 바로 종교로 전락해버린 기독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참된 기독교는 종교와는 정반대입니다. 종교가 사람의 기쁨과 유익을 말하고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을 약속을 하고 있다면 진리를 증거하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인간이다. 이걸 말할 뿐이란 말입니다. 정반대죠. 다시 말해서 내 기쁨과 내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걸 말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는 기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기독교를 말을 했을 때에 사람의 인상은 대번에 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내가 바라고 있는 왜 그것을 나에게 말하지를 아니하는 얘기죠. 그런 기독교에는 내가 원하는 걸 받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그 기독교를 선택해서 믿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반발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씀 다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으로도 기독교가 진리를 말한 기독교가 종교와 어떻게 다르냐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버립니다. 종교가 강조하는 건 선입니다. 착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건 모든 종교가 하나같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상식이 뭐냐면 신은 착한 사람을 좋아한다. 그렇게 여긴단 말이죠. 신은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나쁜 사람 벌 준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신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생각하는 그러한 신이라면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되어야 맞단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동안 착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쓴 보람이 있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게 세상의 길이하는 구세주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입장이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당연히 착하게 산 자신들을 구원해야 되고 메시아가 와도 착하게 산 자신들을 위해서 와야 된다.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생뚱맞게 말이죠. 의인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인간의 생각과 바람과 정반대된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도무지 유대인들 자신들 상식 가지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을 예수님이 내뱉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삐끗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생각이 안 맞단 말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과 유대인들이 원한 목적과 도무지 안 맞는 거예요. 안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죽여버린단 말이죠. 지금 그들은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그 모든 걸 왕창 다 무너뜨려버리란 말이죠. 의인이 아니다.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내가 왔다. 파리새인들은 자기를 의인이라 여기고 있는데 그럼 자기들은 부름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말 듣고 성질이 안 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겠습니까? 그래도 나쁜 사람보다는 착하게 좀 산 사람, 그들을 불러들이는 것이 더 위치에 맞지 않겠냐 말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구원을 받는 우리 입장이 아니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의인을 불렀다면은 그 부름받은 의인들, 의인도 없지만은 스스로 착하다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 자칭 의인들이 부름받아 나온 그 자리에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야, 주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야, 그동안 착하게 잘 살았더니 이런 복을 받는구나, 이런 반응이겠습니까? 분명히 후자의 반응을 보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불러냈는데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야, 그동안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런 복을 받는구나, 이런 반응 보인다면은 뭐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게 묵살되고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놀러 오신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 죽으시기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뭔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이 땅에 증거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신데 그 일을 누가 할 수가 있냐면은 죄인만이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죄인만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세상에 증거한다 그 얘기는 예수 믿고 십자가에 흘리신 주의 피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 말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걸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십자가를 증거한다 그 얘기는 죽어야 될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 대신 십자가 죽으시고 예수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습니다. 난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죄인 된 나는 예수님의 불쌍히 계신 은혜로만 내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인데 이러한 고백이 의인들에게 나오겠습니까? 죄인들에게 나오겠냐 그 말입니다. 의인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죄인들에게서만 나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기독교라 이렇게 읽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사람들을 몽땅 죄인으로 몰아가버리는 게 기독교입니다. 난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온 사람들을 웃기지 말아라. 네 착한 일을 보고 못 봤습니다. 당신도 죽어야 할 죄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철저하게 죄의 자리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싫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만점을 받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합격 점수를 받을 자신이 얼마나 나에게 있습니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말을 반발을 합니다. 얼마든지 나는 내 지금 있는 믿음 가지고도 착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점수 딸 수 있는 그런 뭐 실력이 있는데 왜 그러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반발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도 더 착한 사람을 천국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지 어떻게 나쁜 일만 한 사람을 단지 예수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천국 보낼 수가 있느냐. 그 불만이 오늘 어제의 불만이 아니고 2000년 전부터 있었던 불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불만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한 사람이 복받고 상을 받아야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복을 받고 상을 받는다. 그게 말이 되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야말로 하나님을 내 상식에 붙들어 놓은 것이고 하나님을 다른 종교와 같은 신으로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기독교는 내 기쁨과 내 유익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내 기쁨과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을 교회를 찾는다면 그건 길을 분명히 잘못 들어온 겁니다. 차라리 가빠이를 가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신자가 진심으로 하나님 만났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승리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승리의 기쁨은 전혀 없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지난주에 아이마스야 그 승리로 인한 기뻐하는 그런 얘기를 드렸죠. 아이마스는 승리로 인해서 기쁨이 있는 그런 반면에 다윗은 승리의 기쁨 대신에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한 애통과 슬픔만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 세계를 지금 보여준단 말입니다. 이 두 세계에서 대개의 사람이 원하는 것은 어떤 세계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죠. 내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승리의 기쁨이 있는 그런 세계, 그런 세계를 내가 살고 싶다. 그런 열망을 다 가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어느 할 것 없이 나의 인생에서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흔히 말할 승리. 그 승리의 기쁨이 항상 내 목숨 남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신을 찾아 구하는 것도 내 인생에 내 집안에 나쁜 일은 다 막아주고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열망이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이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하며 종교에 기대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사람들이 원한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고 그 기쁨만에 만족하는 그런 세계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종교의 세계일 뿐이다. 그걸 아시란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는 어떤 세계냐?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다윗처럼 슬픔이 있고 애통이 있는 세계다. 그게 기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듣기에 좀 거부가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에 좀 체할지도 모르겠는데 앞서 말한 대로 슬픔과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피하고 싶어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기독교의 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걸 이 시간 여러분이 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33절 보면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로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다윗의 애통하는 그 심정을 그대로 드러낸 그 말이죠. 지난주에 아이마하스가 승리의 기쁜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일을 자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요압에게 간청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마하스에게 승리라고 하는 건 기쁜 것 자체였습니다. 아이마하스는 자기한테 기쁨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분명히 승리는 기쁜 소식일 것이라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기뻐할 소식을 자기가 전함으로써 뭔가 상을 기대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 승리를 전했을 때에 다윗의 반응은 전혀 달랐잖아요. 다윗은 오직 압살롬의 안위에만 모든 관심이 있을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구소 사람에게 들었을 때에 다윗이 그 33절의 말처럼 애통한 그런 슬픔을 내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아들과 아버지라는 그런 관계를 두고 오면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그런 슬픔과 애통을 보이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33절의 내용을 단순히 아들의 죽음에 대한 아버지의 슬픔과 애통이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기에는 뭔가 좀 찝찝한 부족한 그러한 구석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해가지고 낳은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심에 심히 알았다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병들어 있는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어요? 신하들은 분명히 다윗이 굉장히 슬퍼할 거다 이리 생각하고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기를 주저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정작 알게 된 다윗은 오히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더란 말입니다. 압살롬이나 그 바스베가 낳은 죽은 아이나 똑같이 다윗 자식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 같은 아이인데 하나는 죽은 소식을 듣고도 그저 몸 씻고 기름 바르고 아무리 사는 음식을 먹은 반면에 압살롬 죽고 나서는 왜 그토록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것입니까? 아들을 향한 사랑이 달라 그랬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슬픔과 애통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다.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마음이다. 이렇게만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그 애통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어떤 마음에서 무엇 때문에 다윗이 이 압살롬 죽음에 대해서 그토록 애통이 하느냐? 그 배경에는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통침하리라. 이게 범죄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거라는 다윗의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다윗의 그 후처들, 후궁들을 다른 사람이 다 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도록 만들겠다. 네가 그런 벌을,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래간 얘기입니다. 결국에 뭡니까? 다윗에게 일어난 압살롬의 반역, 그 집에 일어난 재화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거든. 그리고 압살롬이 죽은 것. 그 모든 사건 배경에는 바로 이 다윗의 죄가 담겨 있더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나단의 그러한 책망들을 기억한다면은 압살롬 반역이나 후궁도 동침한 것이나 압살롬 죽은 자기한테 일어난 그 모든 일에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기억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압살롬의 죽음은 단순히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죽었다 이것이 아니고 다윗 자신의 죄로 인한 아들의 죽음이다. 이렇게 보여질 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다면 이러한 애통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다면 이 말은 자식을 대신 죽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그것이라기보다도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은 압살롬을 보면서 내 죄로 인해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러한 애통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그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있는 것이고 압살롬의 죽음 그 자체를 자기의 죽음으로 보고 있다는 이것이 다윗의 애통과 슬픔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다윗의 슬픔과 애통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지 승리했다는 것으로 인한 기쁨만 그들이 그저 누리고 있을 뿐이더란 얘기예요. 압살롬이 안부를 묻는 다윗의 말에 대해 구수사람 어떻게 대하냐면은 32절에 보니까 왕이 구수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수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 왕을 대적한다 하면 다 압살롬처럼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그 심정이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자의 답이란 말이죠. 다윗의 슬픔과 애통이 어떤 것인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자의 답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내용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가 아닌 것, 종교의 세계와 참된 기독교의 세계가 어떠한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누구를 보게 하냐면은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뭐가 보입니까? 피 흘리신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십자가의 세계는 기쁨의 세계겠습니까? 슬픔과 애통의 세계겠습니까? 분명히 십자가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애통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추구하는 것은 자기의 기쁨이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를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더란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이건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진심으로 내 속 깊은 곳에서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것들로만 보일 뿐이더란 얘기예요.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에 개그치 않고 아이 마하스는 다른 사람처럼 전쟁에 승리하고 다시 궁으로 돌아가게 된 것으로 기뻐했다면 다윗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죄를 압살롬을 통해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역이 일어나고 압살롬의 죽는 이 모든 것이 자기 죄로 인한 결과인데도 자기 죄를 보지 아니한다는 것. 그게 다윗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문제는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애통과 슬픔이 없다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오직 나의 기쁨과 유익만을 구하고자 하더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에는 우리의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인생 분명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 구원받았다. 단지 내가 죽어 천국 간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과 그 천국이나 혜택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배경에는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이걸 필히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구원을 보지 아니하고 내 구원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 이걸 보고 있다면 내 죄로 인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슬픔과 애통이 있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울고 불고 떠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두가 내 죄로 인한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주님이 대신 담당했습니다. 나는 주 앞에 아무런 할 말은 부끄러운 자일 뿐입니다. 이게 슬픔이고 이게 애통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상한 심령이 아니라면, 슬픔과 애통에 젖어 있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면 그가 말한 예수 십자가는 모두가 다 거짓입니다. 가짜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냥 입에 발린 소리에 불과할 뿐이란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세계는 바로 상한 심령의 세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상한 심령의 세계가 바로 믿음의 세계다. 근데 종교에는 이러한 상한 심령이 없는 겁니다. 슬픔과 애통이 종교에는 없습니다. 왜? 나를 대신해 죽은 자가 종교는 없기 때문에 슬픔과 애통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저 나에게 기쁨이 됐는지, 나의 승리, 나의 유익, 여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예수의 죽음에서 나의 죄를 보면서 슬픔과 애통이 있는 상한 심령, 그게 없다면 분명히 그것은 종교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 이건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편 51편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바로 그런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당 나와가지고 뭐 열심히 뭐 이것저것 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슬픔과 애통이 있는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 여러분께로부터 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기쁨의 도체가 되어버리면 내 기쁨을 위해서 누군가의 아픔이 동원되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내가 취득시험 합격을 기뻐할 때에 내가 합격함으로써 다른 누군가가 불합격한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다 우리가 잊고 살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이름을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악한 존재다. 오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만 기쁘면 된다는 그러한 그 나쁜 소송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이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담당하셨다는 걸 좀 잊지 말고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예수님이 죽으신 베풀어진 은혜라는 걸 좀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설사 기쁨이 된 승리가 나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승리를 가지고 기뻐하기보다는 이러한 승리를 누릴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믿음의 세계일까? 곰곰이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종교고 뭐가 기독교일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예배당을 찾아 나오고 좀 하나님 불러보시란 말입니다. 오늘날 스스로 기독교라 읽었지만 다시 말하지만 종교로 전락된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예수를 말하면서도 십자가를 말하면 결국 자기 기쁨을 위해서 예수를 부르고 있는 것 이게 너무 많더란 얘기예요. 이러한 세대에서 여러분이 신자로서 지켜야 될 것은 상한 심령으로 나 대신 십자가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죄로 인해서 슬픔과 애통함이 있는 것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이 주를 만나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없이 주를 찾아 나온다면 다시 말하지만 그냥 종교의 옷을 입고 나오는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한 심령의 신자라면은 내가 승리했다. 승리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기뻐하기보다도 나 같은 자에게 이게 웬 승리입니까? 이런 반응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의 신자는 설사 고통과 어려움에 빠진다 할지라도 나 같은 자가 그동안 편히 살아온 것만도 주님의 큰 은혜가 아닙니까? 하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쉽게 난 예수 믿는다는 말을 도무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믿음이 아니면서 믿는 척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하는 우리의 실상을 발견하게 되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다른 말로 하면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께는 모든 것이다 남의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남의 것을 가지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것이죠. 따져보면은 잘 돼봐야 남의 것이고 못 돼봐야 남의 것 아닙니까? 근데 왜 남의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울고 그렇게 살아가냐 그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도 다 번지르가 말뿐이더라. 그게 우리의 실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믿음도 없고 잘나지도 못한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그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에 있게 되었다는 것. 항상 그 점이 여러분 심령에 박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나의 기쁨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악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애통함과 죄로 인한 아픔을 아는 그런 마음, 그런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어떤 유익이나 세상 혜택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실 것이니까 아무 염려 마시고 가만 기다리시고 다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불의함에서 주님의 큰 은혜만을 더 깊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쁨이 빠지지 마시고 슬픔과 애통함 가운데에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가시고 그 상한 심령이 여러분 마음으로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말하면서 예수님의 심정도 하나님 그 마음도 외면해버린 채
내 기쁨과 내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 모습은 아닌가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 앞에서 나의 죄를 돌아보면서 애통하고 슬픔은 이미 슬픔이 있는 그런 상한 심령이 오늘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에 대해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으로 다가와 있는가를 날마다 깨달아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